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26일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40개국이 참관 가운데 국방장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안보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 몇 주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간은 우크라이나의 편이 아니라며 이번 전쟁의 결과는 바로 이날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며 밀리 합참의장은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독일은 그동안의 소극적인 지원 정책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의 정책 변화를 알렸습니다. 크리스틴의 람브레츠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공전차인 게파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독일의 방위산업체인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은 대공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람브레츠트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독일에서 무기사용법을 훈련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는 카이사르 자주포 등을 그리고 영국은 대공장갑차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이날 국방장관 회의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각국의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이 대면으로 혹은 화상으로 매월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전쟁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합의도 핵심은 현장의 군사적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3차 세계대전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과 지금 상황이 옛소련과 미국 사이에 벌어졌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와 유사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러시아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핵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러시아가 27일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사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밤 화상연설에서 주민들은 시위를 통해 점령군에 대한 입장을 보여줬다며 우크라이나가 분명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헤르손 주민들이 내일 투표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독립할 헤르손 인민공화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내 목표물에 대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포탄과 야포 외에도 1,10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6일 도쿄에서 윤석열 차기 한국 대통령 당선자가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을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정진석 한국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일 정책협의단은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25분가량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현재 국제정세에 있어서 일한 일미한 3국의 전략적 제휴가 이렇게 필요한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 부의장은 한일 양국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발전시키자는 기시다 총리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선에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사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사회연결망 서비스 업체인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트위터는 25일 머스크 씨가 440억 달러의 트위터 전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던 머스크 씨는 최근 트위터 지분 9.2%를 매입해 최대 주주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트위터가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수 제안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머스크 씨는 이날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핵심적인 사안들이 논의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사춘기 청소년들을 위한 새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책 제목은 학문의 한 분야라는 뜻의 영어 allergy 앞에 너, 당신을 의미하는 you를 붙여서 urology 그리고 모두를 위한 청소년 가이드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사춘기의 불안감을 자신감으로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지침서를 발간하게 됐다는 것이 미국 소아과 학회의 설명입니다. 이 지침서는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이자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로 현장 교육과 상담을 하는 청소년 전문가들이 엮었습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이 이들을 인터뷰해서 150쪽에 가까운 새 청소년 교육 지침서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는데요. 이 새 지침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년, 소녀, 남자, 여자로 나눠서 설명하는 이 전통적인 성별 개념을 털어낸 부분으로 제3의 성과 후천적으로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 청소년까지 누구나 함께 보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신체 부위나 또 관련 용어의 지칭부터 바꾼 부분입니다. 또 사춘기의 복잡한 감정 변화, 신체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도표와 가상인물들의 대화 형식으로 보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새 지침서를 쉽게 접할 수 있길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사춘기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소외받지 않고 있다, 이해와 관심을 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질풍노도 사춘기의 불안감은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27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삼지연이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해산은 0도 중강 1도입니다. 개성과 신의주 아침 최저 6도, 평양, 청진, 함흥은 8도, 원산, 장전 11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8도까지만 오르겠고요. 해산이 13도, 중강, 청진이 17도, 신의주,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이 19도입니다. 장전이 18도, 원산 20도, 개성 23도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맑겠고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바다는 3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2m로 역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 외무장관이 세계가 핵전쟁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3차 대전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오는 9월 솔로몬 제도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고위급 전략 대화를 갖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직 대통령 아들과 현 부통령 간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부터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핵전쟁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까?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핵전쟁의 위험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26일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핵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라브로프 장관이 3차 세계대전도 언급을 했습니다. 있다고요?
네, 라브로프 장관은 지금의 상황을 1962년 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 견주면서 모두가 3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3차 대전의 위험은 지금 실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지금 대리인을 통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라는 건 그럼 우크라이나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나토가 대리인을 무장시키고 있다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들은 러시아의 정당한 공격 목표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6일 독일의 미국 공군시설인 람슈타인 기지에서 40개국 이상의 안보회의를 주재합니다. 회의 참석국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스라엘 등 중동 일부 국가들이고요. 한국과 일본은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핵전쟁 또 3차 세계대전 등의 발언은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이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며칠 전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24일에 미국 정부의 최고위급 관리로서는 개전 후 처음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요. 미국의 외교 안보수장이 한꺼번에 우크라이나를 찾은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보여주고 러시아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기 위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두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고 또 추가적인 군사 외교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죠?
네,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침공했으니까 지금 62일째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독일을 방문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앞으로 몇 주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번 회의의 참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러시아가 지금 생각보다 고전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개전이 두 달 다 되도록 러시아가 제대로 주요 거점 도시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주에 동부 돈바스와 남부 크름반도를 잇는 이 남부의 요충지인 마리우폴을 장악했다고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 또 마리우폴 시당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많은 러시아 부대들이 병력을 손실했고 특히 일부는 최대 30%의 병력을 손실해서 전투를 치르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했네요.
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문 다음 날인 25일에 폴란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애초 전쟁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뺏는 것이었다면서 그런 목표에서 보면 지금 러시아는 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러시아의 전력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영국 국방정보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영국 정보당국은 약 15,000명의 러시아군이 전투 중에 사망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탱크 530대를 포함해서 약 2,000대의 무장 차량, 60대의 헬기와 전투기가 파괴된 걸로 보고 있다고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이 25일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 병력 손실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도 병력 손실을 인정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전사한 군인이 약 1,350명, 그리고 다친 장병은 3,800여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핵전쟁 위협 경고를 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러시아의 전력 약세를 감추기 위한 거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제임스 히페이 영국 무기조달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5년 동안 그런 허세가 라브로프 장관의 트레이드마크였다고 평가절하했고요. 지금 당장에 그런 위협이 있는 걸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 쪽 반응도 봐야죠.
네, 우크라이나도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유언비어로 평가절하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26일 트위터에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돕지 못하게 겁을 주고 싶어 하지만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은 다만 러시아가 패배를 감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따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를 방문했군요.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구테스 총장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비롯해서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또 휴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푸틴 대통령과도 만났고요. 28일에는 우크라이나도 방문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제도와 전략 대화를 갖기로 했습니까?
네. 오는 9월에 미국과 솔로몬제도 간의 고위급 전략 대화가 출범합니다. 양국은 이 회의 기구를 통해서 상호 안보, 공중보건, 금융 등 여러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고위 대표단이 솔로몬제도를 방문한 적이 있죠?
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또 다니엘 크린텐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비롯해서 국무부 국제개발처 관리들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이 22일에 솔로몬제도를 찾았습니다.
네.
네, 미국 대표단은 마나세 소가발의 총리와 솔로몬제도 정부 고위 관리들과 약 90분 동안 회담했습니다.
그러면 두 나라 간의 고위급 전략 대화를 갖기로 한 것도 그때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대표단은 또 솔로몬 제도와 중국이 지난 19일에 체결한 안보 협정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크린텐 브링크 차관보가 전했습니다. 크린텐 브링크 차관보는 25일 솔로몬 제도 방문에 관한 브리핑에서 솔로몬 제도에 중국의 군사기지를 설치하려는 어떠한 시도든지 그에 맞서서 적절하게 대응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솔로몬 제도와 중국 간의 안보 협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미국은 양국의 안보 협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아주 극소수의 내부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 이뤄진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영내 영향력 확장을 위한 교두보로 솔로몬 제도를 이용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 제도는 인구 70만 명이 안 되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지만 전 세계 선박들의 주요 항로로 지리적인 요충지입니다.
네.
네, 또 호주와는 비행기로 불과 3시간 거리에 있어서 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 동맹체인 오커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관측됩니다.
네. 자, 안보 협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협정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유출된 초안을 보면 솔로몬 제도의 요청이 있으면 중국은 군인과 경찰을 솔로몬 제도에 파병할 수가 있고요. 또 중국의 군함들이 솔로몬 제도 해안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솔로몬 제도는 중국의 군사기지가 솔로몬 제도에 설치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 다른 저개발 국가들 간의 여러 협정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호한 문구들 또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 제도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각축장이 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솔로몬 제도의 대사관도 다시 개설한다고 하죠?
네. 그런데 사실 미국 정부 대사관 재개설 방침은 이미 지난 2월에 나왔습니다.
네.
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 태평양 중시 정책에 따라서 이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2월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피지에서 열린 태평양 도서국가 회의에 참석해서 솔로몬 제도 주제 미국 대사관 재개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중국이 솔로몬 제도에 군사기지를 세운다는 추측은 완전히 허위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왕원빈 대변인은 양국 간의 안보 협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합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아시아로 갑니다.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후임을 뽑는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9일에 필리핀 전역에서는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 연방의원들, 주요 공직자들을 뽑는 대규모 선거가 실시됩니다.
네, 가장 큰 선거가 대선이죠. 대통령 후보로는 누가 나왔습니까?
네,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전 상원 의원, 그리고 레니 로브레도 현 부통령, 이스코 모레로 마닐라 시장, 또 세계의 복싱 챔피언이었던 매니 파키아오 상원 의원 등 여러 명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마르코스 주니어 전 의원과 로브레도 부통령 간의 2파전으로 압축되는 양상입니다.
예, 이 두 사람은 지난 대선에, 그러니까 6년 전에도 한번 맞붙었었죠?
네, 당시에는 부통령 자리를 놓고 붙었습니다.
네네.
네, 마르코스 주니어 전 의원이 이때 근소하게 패했는데요. 당시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선거 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고요. 일부 지역 재검표 결과 오히려 로베르토 후보의 표가 더 늘어나서 4년간의 법정 공방이 종결된 바 있습니다.
네. 부통령으로 대결했다가 이번에는 대통령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됐는데 지금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월에 실시해서 4월 초에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후보는 56%, 로베르도 후보는 24% 지지를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마르코스 후보의 지지율이 월등히 앞서고 있네요.
네, 하지만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이 여론조사가 한 달 전에 실시된 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는 이전 조사 때보다 4%포인트가 하락한 반면에 로브레도 후보는 9%포인트나 상승했는데요. 선거 유세가 모두 끝날 때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권 주자들이 모두 끝까지 뛰겠다고 말하고 있어서 이들 표를 흡수하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대권 도전에 나서고 있는 로브레도 부통령,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인권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1986년에 마르코스 전 대통령 축출을 이끈 민중시위를 지지했고요. 두테르트 정부의 부통령으로 재임하면서는 두테르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만일 로브레도 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코라손 아키노, 글로리아 아로요 전 대통령에 이어서 필리핀의 세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됩니다.
네, 이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는 뭐 전 독재자의 아들이다.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의 인기가 마르코스 전 대통령 독재 시절에 필리핀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구가한 이른바 황금기였다는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 향수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필리핀 시민사회단체들은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의 대선 출마를 막아달라는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선관위는 이런 청원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네, 필리핀은 부통령을 또 따로 뽑는다고 하셨어요. 부통령 선거에는 누가 나섰습니까?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 딸인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시 시장, 그리고 티토 소토 상원의장 등이 나서고 있는데요. 역시 지난달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사라 두테르테 시장이 크게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애초에 사라 두테르테 시장은 대통령감으로 거론될 만큼 여론의 호감도가 높은데요.
네.
네, 지난해 11월에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의 이 러닝메이트 제안을 수락하고 부통령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뉴욕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 모독죄를 적용하고 하루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백악관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어린이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큰 돈의 벌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그렇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25일 뉴욕주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 모독죄를 적용하고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했을까요?
예, 앞서 이달 초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이 요청한 사업 관련 서류를 법원이 제시한 3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원 명령 중수를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는데요. 법원이 제임스 법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 법원이 뭐라고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을 부과했을지 궁금합니다.
예, 뉴욕 맨해튼 법원의 아서 앵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듭해서 자료 제출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향해 당신이 사업을 중시하는 걸 알고 있지만 나도 내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법정 모독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뉴욕주 검찰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금융권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일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가치를 부풀리고 또 탈세를 위해선 자산가치를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이 트럼프 그룹의 탈세와 금융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19년 3월에 시작이 됐는데요.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제임스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자, 법원은 당초 자료 제출 시한을 3월 3일로 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3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뉴욕주 검찰 조사는 진척이 있습니까?
예, 제임스 법무장관은 앞서 트럼프 그룹이 10년 이상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보게 해 대출이나 세금 납부 때 경제적 이익을 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환장에 따르는 모든 서류는 몇 달 전에 법무장관에게 제공됐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법무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하바 변호사 역시 25일 변론에서 해당 수사는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제임스 법무장관의 얘기도 들어봐야죠.
네, 제임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수년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망을 피하고 자신과 사업체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우리의 합법적인 수사를 중단하려 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자, 오늘의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뉴욕 검찰 측은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요?
네, 케빈 월러스 뉴욕주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강제적 조처를 실행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을 시사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뉴욕주 검찰만 조사를 벌인 게 아니라고 하죠?
예, 뉴욕주 검찰의 민사조사 외에 맨해튼 검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사기와 탈세 혐의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뉴욕 검찰 측은 지난해 맨해튼 지검과 공조해 형사사건으로 트럼프 그룹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맨해튼 지검의 조사 역시 민주당 소속인 엘빈 브래그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해튼 지검의 조사에 대해서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 소식입니다. 자, 백악관이 이 코로나 치료제를 더 많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26일 제약사 화이자의 경구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항바이러스 코로나 치료제 공급을 받는 약국들은 이번 주부터 연방정부에 직접 치료제를 주문할 수 있는데요. 백악관은 팍스로비드가 가능한 약국의 수를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치료제가 어떻게 보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약국이 위치한 주에 따라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정부가 일부 선정된 약국을 비롯해서 각 주와 지역센터로 치료제를 직접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주민들의 이 팍스로비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미 전역에 2만 곳 가량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약국들이 정부에 직접 신청을 하면 곧 3만 곳 이상의 보급이 가능하고요.
네.
몇 주 안에는 4만 곳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백악관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백악관 관계자는 26일 더 많은 사람에게 치료제가 공급됨으로써 더 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거점 약국만 해도 2만에서 4만까지 정부가 이렇게 팍스로비드 보급을 대폭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네, 팍스로비드 수요가 생각보다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팍스로비드는 미 보건당국으로부터 처음 승인을 받은 경구용 치료 알약으로 임상시험 결과 중증 위험이 큰 코로나 환자의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는데 약 90%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드러나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네.
하지만 감염 초기에 처방하지 못하면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공급량이 부족하고 또 코로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치료제가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예, 이 정부 차원에서 이 치료제를 아주 대량으로 구매했었죠.
예, 미국 정부는 화이자와 팍스로비드 2천만 회분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 팍스로비드는 한 명당 치료에 30개 알약이 들어간 한 코스가 필요하고요. 한 코스 가격은 $530인데요. 화이자는 4월 말까지 35만 코스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백악관이 코로나 치료제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도 강화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의 이른바 치료를 위한 검사라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사람들이 약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즉석에서 무료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받게 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발족한 이후에 현재 미 전역 2,200곳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만 곳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주사약 형태로 된 코로나 치료제도 그 사용 연령을 낮춘다고요?
네. 미 식품의약국 FDA가 25일 제약회사 길리어드의 코로나 주사약 램데시비르의 승인 연령대를 확대했습니다. 생후 28일을 넘겼으면서 체중이 3.5kg 이상인 유아들도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램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자, 이로써 램데시비르는 미국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승인받은 첫 번째 코로나 치료제가 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2년 전입니다. 지난 2020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총기로 인한 사망사고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이 최근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자, 지난 2020년 0세부터 19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총기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사망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총기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미성년자가 4,300명이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해인 2019년보다 약 30%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자, 미성년자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해서 제일 위에 제일 높은 것이 총기 사고가 된 건데 이게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 사망 원인은 오랫동안 이 차사고가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에 처음으로 총기 사고가 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앞지른 겁니다. 자, 지난 2020년 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900명이었는데요. 자, 이번 연구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제일스 골드스틱 미시간대 교수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총기로 인한 미성년자의 사망자 이 발생 추세, 이게 쭉 그래프가 달라져 왔네요.
예, 1990년대부터 총기 사고로 인한 미성년자의 사망은 계속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3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3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2013년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3.5명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6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골드스틱 교수는 이는 미국 사회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미성년자를 총기 사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더 있네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총기로 인한 살인 증가입니다.
네.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살인이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총기로 인한 자살은 1%에 그쳤습니다. 자, 또 총기 구매는 18세 이상만 할 수 있음에도 총기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은 14세 이상의 청소년이었는데요. 골스티스 교수는 청소년들이 총기를 구입하지 않지만 이것이 청소년이 총기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해당 연령대를 포함해서 전체 인구 가운데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역시 증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4만 5천 명이 넘는데요. 자, 이는 앞선 2019년에 비해서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자, 관련한 내용을 쭉 보니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에 총기를 갖게 된 미국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지난 2월 미국 내각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총기를 소지한 미국인이 늘었는데요. 이 결과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가정 내에서 총기를 접할 수 있게 된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수가 500만 명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미성년자들의 총기 사고로 인한 상해가 증가했다며 이는 총기 소유 증가와 팬데믹 기간 학교 폐쇄 그리고 감독 결여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총기 사고, 교통 사고 말고 또 미성년자들이 사망하는 주요 원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미성년자 역시 가파르게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지난 2020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미성년자는 2019년에 비해 83%나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총기 사고와 교통 사고에 이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사망 원인 3위에 올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20년대 미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기업 운영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기업 경영인들은 기계공학자 프레더릭 테일러가 발표한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해 최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이끌었습니다.
프레드릭 테일러는 생산 현장에서 작업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업주들에게 과학적 관리법을 제안했습니다. 사업주들은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더 빨리 생산하고 제조 과정에서 생산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환영했습니다. 여러 사업주가 이 방법을 활용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했는데요. 이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업주는 미국의 자동차 대중화를 이끈 헨리 포드였습니다. 헨리 포드는 테일러가 제안한 방법을 포드 자동차 제조에 적용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미시간주에 있는 새 자동차 공장에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했고 그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자동차 제조 공장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헨리 포드는 자동차 조립 라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운영했습니다. 조립 라인은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할 때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고 제품이 통과할 때 자기가 맡은 이 한 가지 작업만 하는 방식인데요. 조립 라인은 생산 가격은 낮추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리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헨리 포드와 다른 사업주들은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서 생산 비용을 어떻게 조절하고 또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품을 어느 만큼 생산할지 그 생산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생산이나 기업 전략과 관련된 모든 변화는 이 포드사와 미국의 다른 회사들이 더 크고 더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힘이 됐습니다.
헨리 포드의 T형 자동차는 미국 전 지역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새로 등장한 다른 신제품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디오와 음식을 차갑게 유지하는 냉장고, 바닥에 먼지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가 대중에게 선보였고,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나온 담배와 여성을 위한 미용 제품들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는 이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혁신적이고 흥미진진한 신제품들이 선보였고 소비자들은 모든 종류의 처음 보는 제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켈빈 콜리지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역할은 최대한 줄이고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경제가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는 경제가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기업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았습니다. 콜리지 정부는 민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요. 미국인들도 경제활동과 경제인을 신뢰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업가나 기업인으로 불리는 것을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업가들은 사업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미국 어디서나 존경을 받았습니다. 대학은 경제학 수업을 개설했고 도시 중산층 사람들은 모이면 대부분 사업 구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켈빈 콜리지 대통령은 미국인의 최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즉, 미국인의 최대 사업은 바로 사업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경제 호황을 누리면서 어디서나 사업에 관한 얘기가 한창일 때 한쪽에서는 빠른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급격히 성장한 미국 경제는 결국 경기 침체와 경기 불황을 맞으며 끝나게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물론 미국인들은 이렇게 좋은 시기가 계속돼 왔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과 사업 성공이 안겨준 좋은 삶을 풍부히 누리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과 켈빈 쿨리지 대통령 시대는 놀라운 경제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이 두 대통령 행정부 때 미국인 대부분은 경제적 여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1920년대에는 미국의 기업들 역시 크게 성장했고 예전에 없던 새로운 직종과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노동자 대부분의 임금이 올랐고 평범한 미국인들도 새로 등장한 물건을 살 여유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탄탄해지면서 미국인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경제성장과 함께 그동안 평범하게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던 가치와 사회 분위기가 크게 변한 거죠. 강력한 경제력은 사회 변화를 이끄는 밑거름이면서 고정관념을 깨고 중요한 사회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1920년대 미국은 사자처럼 큰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모습이나 무언가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모양 혹은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같은 시기라고 해서 Roaring Twenties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신나고 흥미진진한 시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20년대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에 자유와 독립에 대한 생각과 느낌,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시기 세계대전을 치른 젊은 군인들이 새로운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유럽에서 돌아왔죠. 미국을 떠나 멀리 유럽에서 머무는 동안 이 젊은이들은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전쟁하는 동안 죽음을 직면했었기에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하루하루 일상생활이 주는 기쁨을 즐기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죠. 다른 세상을 경험한 젊은 군인들은 이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생각과 마음도 미국에서만 살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영어 이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을 빌이라고 부른다는 것 아셨나요? 오늘은 미국인들이 조금 긴 이름을 줄여서 부를 때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s for having me.
Can I call you Johnny or Jack? I just found out sometimes people call John Jack.
No. But it's nice of you to ask. I've never used Johnny or Jack, but some people named John do use Jack. Even President John F. Kennedy used Jack. It's a personal choice. John and Jack are the same four letters. People probably wonder why Jack is short for John. It turns out that back in the 11th century, the Normans would have pronounced John as Jen. They also added kin, K-I-N, to the ends of names as nicknames. So Jen turned into Jenkin, which turned into Jockin, and finally into Jack. That's how John sometimes became Jack.
All right. Today, we will go over abbreviations for English given names. It's easy to figure out if someone's name is Alexander. People usually call him Alex. But how do we get Bill from William?
There's many theories. But the most obvious is that it was part of the trend back in the Middle Ages of letter swapping. William was also called Will, and it rhymes with Bill. That's how William became Bill. That's probably why Dick is a rhyming nickname for Rick, which came from Richard.
네, 존이 얘기한 것처럼 영어 이름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William에서 Will, 중세 시대에는 운율을 맞춰서 철자를 바꿔 쓰는 경우가 많아서 윌이 빌로, 그래서 윌리엄의 줄인 이름은 빌이 됐다는 설도 있고 윌리엄의 게르만계 이름이 빌헬름인데 독일어는 W 발음을 V로 해서 윌리엄이 빌로 불리게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독일 소설 빌헬름 텔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쏴야 했던 유명한 장면이 이 소설 빌헬름 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빌헬름 텔의 철자가 W-H-I-L-E-L-M입니다. John, do you have more examples of nicknames?
Well, there's Robert, which became Rob. Robert, Rob, and Bob.
What about Charles?
Charles is Chuck. In Middle English, Charles was actually Chuckin.
And why is Ted short for Edward?
Edward was a very popular name in Middle English. Ted was a very common name that required nicknames, just as Richard and William were popular names. The name Ed became Ted because people often added a consonant that was easy to pronounce. These days, Ted is short for Theodore. Remember, President Theodore Roosevelt was called Teddy. That's another name for Ted.
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영어 이름들 줄여서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William, Bill, Richard, Dick, Charles, Chuck, Edward, Ted.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당사자가 줄인 이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줄여서 부르고 싶으시면 당사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Before we go, let me list some common nicknames. Steph for Stephanie, Steve for Stephen, Ronald became Ron, Tim for Timothy, Thomas became Tom. For Joseph, we hear Joe and Joey. Josh is short for Joshua. Catherine is sometimes Kate or Kathy. Elizabeth can be Liz and even Beth. Daniel becomes Dan. Matthew is Matt. Mike for Michael. Samuel is Sam. Angela can be Angie. And Al for Albert. Oh, and James is often Jim.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영어 이름 애칭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